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 소망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앉은뱅이가 어느 날 갑자기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이 사람이 마음껏 걷고 뛰고 있으니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한참 성전 곳곳을 뛰어다니던 이 앉은뱅이가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고, 그제서야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이 모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음을 깨닫게 되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모여들자 베드로는 이때를 기회삼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과 이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라는 바로 그 복음이었던 것이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이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 됩니다. 그러니 여자와 아이들의 수를 더하면 대략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하루 만에 유대인 만 명이 넘는 숫자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은 이례 없는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은 곧 예루살렘 성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결국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 자치기구인 이 제사장들이 이 소식을 듣고서 곧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왔습니다. 이미 날은 다 저물어 갔고 해가 진 뒤에는 신문과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랍비의 전통에 따라 드디어 이튿날이 돼서야 비로소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니 이 재판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또 가야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의 최고법정인 이 산헤드린 재판에 서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장본인들, 바로 그 재판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서 나사렛 예수는 이단으로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방출되는 충분한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공공연하게 자신의 믿음을 시인하지 못하고 숨어서 신앙하는 생활들도 이 당시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대제사장 무리는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 이 나사렛 이단 집단이 다 해산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요한이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를 체포했던 것이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는 이 질문에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가 어떤 악한 힘을 빌려서 이 능력을 행하였느냐라는 부정적인 저의를 가진 질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본 재판의 핵심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유죄와 무죄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베드로 자신도 잘 알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도 자신의 스승처럼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글로써 이렇게 읽으니까 어떤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한번 우리 자신이 이 재판에 불려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인정하면 곧바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형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빛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에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형편인 거죠. 여러분, 누구라도 이런 종교 재판에 처해 되면 등골이 오싹해지고 아마 이마에 이 구슬땀이 흐를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지금 그의 목숨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사람들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무려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어린 소녀 여종이 당신 갈릴리 사람 맞죠? 라고 물었을 때 그 아이를 혼내며 아니라 라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다른 사람이 나는 당신을 분명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를 저주하고 욕하며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 오늘 대제사장의 이 질문이 주어졌을 때 이전의 베드로라면 또다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욕하면 쉽게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9절 10절 말씀 두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며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 베드로는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 비결은 이미 8절에 나와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겁먹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신문하러 모인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앉은뱅이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베드로는 지금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가장 요긴한 돌이 되었다. 이 버린 돌이 가장 요긴한 돌,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거 저희 교회랑 너무 상관 있는 이 구절 아닙니까?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 되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비유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것은 대사장 무리들이 사형을 언도한 예수님을 말해요. 세상이 버린 그 돌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가장 귀한 돌, 코너스톤, 모퉁이 돌을 주님 삼으셨다는 거예요. 코너스톤이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님을 지칭하는 이름인 거죠. 베드로는 이 대제사장 무리가 부인한 예수님이 바로 가장 귀한 모퉁이의 머리돌, 코너스톤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대답한 이 장엄한 신앙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서 끝납니까?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살라라 하려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아깝지 않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무엇이 이를 변화시켰을까요? 무엇이 하여금 그 소극적이고 겁많았던 베드로를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스승을 부인한 제자를 찾아 다시 갈릴리 호수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과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한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있던 베드로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된다고 확신하는 사람은요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아직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못하면 그것은 아직 내가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하지 못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베드로처럼 이전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 모른다라고 내 믿음을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 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안다고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이 이름을 왜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끄러워했을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닌다는 거 남들에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신앙인이라는 거 사람들 앞에서 숨기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저들 앞에 시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